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인데요. 더 본질적인 이유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자리를 두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 더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럼 미리암과 아론의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 속에 나타나셔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불러 세우십니다. 회막으로 나오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곳에서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나의 종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비방하기를 겁도 없이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런 식으로 엄하게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미리암에게서는 나병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모세의 중보로 미리암의 나병이 고침을 받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미리암은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격리되게 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이런 전반적인 줄거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들만 몇 가지 조금 더 깊게 나눠보기로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표면적으로 보면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구스 여자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 구스 여자가 모세의 본처였던 십보라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또 구스를 한 곳인 것처럼 지칭하는 듯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또 구스라는 지역이 이디오피아나 그런 현대의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까지 쭉 뻗어 있었다라는 과거의 기록을 볼 때 아마 이 미디안 여인 십보라가 구스 여인과 같은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견해는 말 그대로 전혀 새로운 곳에서 얻은 구스 여인, 새롭게 얻은 아내일 것이다. 뭐 십보라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별하였던지 그런 이유들로 새롭게 얻은 아내일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의 사모님이죠, 이 모세의 아내의 인종이 직접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크게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제일 주된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 ,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표적인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룻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그런데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리이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후손에서 다윗도 나오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였지요. 인종이 문제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 이런 오해를 하게 되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근거 없이 비방할 때 이런 오해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구약의 하나님을 마치 인종차별을 하시는, 이스라엘 자손들만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더러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혈통, 인종, 이것이 결정적인 구원의 요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라합과 아간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아간은 얼마나 그 가문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 말씀에 보니까 아간의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 유다 지파 제일 대표적인 지파 아닙니까? 또 이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옵니다. 이런 혈통 좋은 가문의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진멸을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명령을 어기고 손대지 말라 한 그 기물에 손을 댔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라합은 어떻습니까? 멀리서 들은 소문만 갖고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가 라합과 라합의 가족에게 임하게 되고요, 아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또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부터가 진짜 문제 제기가 시작됩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미리암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내에서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뭐 종교적인 서열 2인자, 3인자 여기에 해당할 만한 인물들이 미리암과 아론이었죠. 근데 이 비방을 주도했던 사람은 확실히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1절 말씀해 보시면 미리암이 아론과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비방하니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3인칭 여성 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이 비방을 주도했던 것 같고요, 아론은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받고 나병이 누구에게만 바라게 되었죠? 미리암에게만 바라게 됩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론은 이 범죄에 동조했었던 전력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출애굽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백성들이 절할 때 또 거기에도 아론이 동조를 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비슷한 상황이 여기서도 펼쳐졌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2인자이면서 또 3인자였던 사람들이 진짜로 그 마음에 비방거리를 삼고 싶었던 것은 이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독점적인 1인자로서의 자리, 이 자리를 탐내는 시기심, 그 질투심이 미리암과 아론의 본질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그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명목적으로는 고발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정치계의 잔뼈가 굵었었던 빌라도는 그들의 속내를 이렇게 간파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무엇이 진짜 문제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던 것, 질투했던 것이 진짜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참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는 것, 질투심이 있는 것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처음부터 자리 욕심을 냈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내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야지, 지도자가 되어야지 그런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그 보내심에 충성했었던 겁니다. 우리 이런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온유함이란 단어가 정말로 모세와 잘 어울리는 단어일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되나요? 보통 좀 순둥순둥한 모습, 유한 모습을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근데 가만히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분명히 의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욱하는 성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에 어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손수 써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그냥 내동댕이 쳐서 깨쳐버리기도 하고, 또 무리바 그 물가에서는, 가데스 무리바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향해 명령하라 말씀하셨는데 또 그 의분을 참지 못하고 바위를 두 번 내리치는 그런 화가 있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맥락에서 온유하다라는 뜻일까요? 이 히브리어에서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아나라는 단어는 원래 이럴 때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허례허식이 없이, 가식이 없이 겸손하다라는 말을 쓸 때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서, 아무런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겸손한 마음,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온 온유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온유함을 이해한다면요, 모세는 정말로 이런 맥락에서 온유하고 이런 맥락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못한다고 손사래를 쳤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까지 모세에게 가라 명령하시니까 모세는 충성했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1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자리 욕심을 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깜냥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충성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기서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만이라는 이 어근에서 잘 아시는 표현이죠, 아멘. 아멘이라는 그 표현이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럼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생각할 때에 내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되는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충성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분명한 메시지를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은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충성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충성을 추구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순간에 스스로 한 자리를 차지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열망이 때로는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죠. 근데 그런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마음이 비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충족되어서 높은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또 그 자리에서 너무 교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비관하면서 비하하면서 비참해지지 않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실지라도 그곳에서 스스로 내 힘으로 얻은 것인 양 우쭐해지지 않고 주님 이곳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떠한 환경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충성하는 이 충성의 열매는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의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얻으려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 나온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는 말은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마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전도용 문구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될 때는 전도용 문구로 나왔던 말이 아닙니다. 이미 라오디게아에 사랑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쇄신을 외치시면서 예수님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초대하신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과의 사귐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영접해야 하는 사람은 불신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 하지만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같이 그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진 우리들이 예수님과의 깊은 그 교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깊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상황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처할 때나 높은 곳에 처할 때나 충성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